자, 마지막 코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이번 주 그런데 말입니다는, 창세기 전 회색의 자녀. 닌텐도 스위치로 나오고, 라인 게임즈에서 개발한, 회색의 자녀입니다. 정식 시리즈 리메이크작이고요.
네. 그쵸. 2, 정확하게 말하면 창세기 전 2의 리메이크작인데.
2 네, 스토리 기반으로 해서 리메이크 한 게임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왜 1을 안 하고 2를, 1은 어디 갔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창세기 전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창세기 전이 1995년도에 소프트백스에서 만들었던 게임이죠. PC용 RPG 게임으로 나왔었던 거고요. 당시에는 당연히 PC용으로 나왔습니다. 국내에서 콘솔을 개발하는 그런 기술력이나 그런 회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PC판으로 나왔었던 거고요. 그 전해인 94년도에 어스토니시아 스토리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스토니시아 스토리가 당시로서는 정말 획기적인
충격적인 국산... 게임이었죠.
그렇죠. 국산 PC용 RPG 게임으로 나왔었던 건데 사실 그 당시에는 국내 기준으로 했을 때 PC 쪽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PC로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서양 쪽 게임들이 좀 익숙한 편이었고요. 마이트 앤 매직이라든지 울티마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런 편이었고 패미컴이나 이렇게 오락 그 말 그대로 게임기 콘솔 게임기를 가지고 플레이했던 사람들 94년에 이제 슈퍼맨컴하고 메가드라이브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쪽을 즐기던 사람들은 대부분 일본식 RPG에 좀 익숙해져 있었는데 일본식 RPG를 기준으로 하면요. 이 시기가 진짜 황금기예요. 자, 94년, 95년 요 때가 슈퍼맨컴의 진짜 RPG, JRPG의 리즈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파판6가, 파란판다지6가 94년도에 발매했거든요. 그리고 드론캐스트6나 저 크로노트리거, 뭐 테일즈 오브 판타지아 이런 것들이 95년도에 나왔으니까 말 그대로 그 당시가 정말 JRPG의 황금기였는데
명작 쏟아져 나오던 시절.
그렇죠. 정말 네. 좋았던 좋은 작품들 명작이 많았던 시기인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이제 어스토니시아 스토리라든지 이 창세기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팬들이 아 그때 정말 재밌었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만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일본 RPG에 비하면은 그 기술력이나 수준은 한참 떨어지는 편이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국내 기준으로는 국산 RPG야. 게다가 한글이 나와. 이것만으로도 이미 한 가산점이
그리고 감성적인 부분들도 한국적인 부분들을 많이 건드리고.
그렇지 그런 부분이 있죠.
게임에 들어간 개그 코드나 이런 것들도 한국적이야.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요, 그 어스톤시안 스토리 같은 경우에. 솔직히 말하면 당시에는 한국이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의 한국이니까 가능한 그러니까 지금 그거 하면요 저작권 문제 때문에 당장 잘릴 만한 소송 걸릴 만한 그런 내용의 패러디 요소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국내에 뭐 요즘 중국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는 뭐 원래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 뭐 예를 들면 어스톤시아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조 히가시 이런 애들 나와가지고 막 그 허리케인 이런 쓰고 적으로 나와서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테리 보가드 같은 애들 나와가지고 하고 했는데 그게 그 당시니까 괜찮았던 거죠. 그 당시는 우리나라 시장이 워낙 작기도 하고 일본 애들이 그런 거 무시했었으니까 뭐 나오든가 말든가 뭐 일본, 한국에서 그런 거 갖다 썼다고? 아 그 한국 뭐 몰라 무시해 팔아봐야 얼마나 팔겠어 이런 식의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갔던 것 뿐이지.
관심조차 없었을 걸 아마.
그쵸. 근데, 게이머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패러디 요소로 들어가니까, 당연히 좋아하죠. 재밌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게이머들한테는 어느 정도 인기를 얻는데 성공했던 게, 어스톤시아 스토리라든지, 창세기전이었고, 뭐, 약간의 국뽕이 섞이긴 하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게이머들 입장에서는, 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RPG 게임을 만들어내는구나. 한글로 이런 게임을 즐길 수 있구나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감동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국산 게임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임은 폭스 레인저라든지 뭐 그날이 오면 3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한 92년, 93년도 이때쯤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폭스 레인저나 그날이 오면이 둘 다 슈팅 게임이잖아요. 횡스크롤 슈팅 게임. 그러니까 이게 제작사의 기술력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횡스크롤 슈팅 게임이 그나마 좀 싸게 만들 수 있기도 하고 제작하는데 기술력이 많이 필요하지가 않은 부분이었어요. 근데 반면에 RPG 게임들은 여러모로 손이 많이 가는 장르거든요. 밸런스 잡는 것도 그렇고 버그 이런 문제, 프로그래밍상에서의 문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그런 걸 만든 적이 없으니까 결국은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래밍 하는 것 자체에 대한 게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었거든요.
폭스랜드 같은 경우는 성공했죠. 우리나라에서 2만 원 장을 팔았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으니까.
뒤에 박스 엔진까지.
그때 당시에. 92년도거든요, 이게. 저도 이거 살라고 엄청 노력해가지고 샀던 기억이 있는데.
그 어떻게 보면 사실은 틈새 시장을 공략한 건데, 지금 보면은 그게 그렇게 잘 만든 게임은 아닌데, 그래도 꽤 할만했었어요. 괜찮은 편이었었고. 그래서, 어쨌든, 당시에 그래도 국산 게임의 부흥기라고 불러야 되나? 뭐라고 불러야 되나? 어쨌든 좀 이렇게 시장이 타오르기 시작하던 시점이라서, 지금 우리나라 게이머들, 우리 나이대의 게이머들 입장에선 어스톤시아 스토리나 창세기전은 약간 까방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 얘들은 재밌었지. 추억 속에서 미화된 부분도 있고.
악튜러스까지.
악튜러스까지도 솔직히.
악튜러스까지도 사실은 악튜러스는 진짜 잘 만들겠거든.
그러니까 그 어스톤시아 스토리도 그렇고 뒤에 나온 포 같은 사가도 마찬가지고 이 창세기전 1, 2, 3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지만 진짜 버그 투성이었단 말이야. 게임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어요.
스토리 진행이 안 됐으니까 아예. 포 같은 사가도 그렇고 저 뭐죠? 마그나 카르타.
그치.
마그나 카르타 같은 경우도
마그나 카르타지. 그 버그나 카르타 그거. 그러니까 진짜 버그가 너무 많아서 정상적으로 엔딩을 보기가 힘들거나 세이브 데이터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게임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정말 허다했고. 근데, 그래도 약간 좀 그 시절은 원래 그런 거지 뭐. 야, 원래 그런 거지. 뭐, 버그 없는 게임이 어딨어. 뭐 거의 그런 수준의 시절이라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생각을 하면, 일본 콘솔 게임에서 그런 게 있었다? 파이널 판타지가 만약에 중간에 뭔가 버그가 있어가지고 게임 진행이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죠. 왜냐면 그때 당시 패치도 안 돼.
그치. 아, 패치 있긴 있었어요. 당시에 아, 그러니까, 디스크를 이렇게 따로 줘가지고, 국내.
그 패치 게임들을. 디스크를 따로 주긴 했었는데, 아니면 PC통신에서 다운받거나, 패치를.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서양, 그죠. 일본 쪽에서 콘솔 게임들이 만약에 버그로 안 되면, 팩을 교환해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예. 제작사한테 보내면 다시 택배로 보내주는 이런 정도까지 있는 정도였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이 게이머들 입장에서는 그 창세기전은 다른 게임들과는 다른
그치.
그런 추억 속에서의 첫사랑 같은 그런 존재였거든요.
외전이었던 서풍의 광시곡 같은 경우는
그렇죠.
더더욱 기억 속에
많이 남아요.
한국도 진짜 팝판에 버금가는 JRPG를 만들 수 있는 나라야. 뭐 이렇게 강의 될 정도로 초명작으로 막 머릿속에 강의를.
솔직히 말하면 파판하고 어디 비빌 걸 비빌지. 자, 근데 어쨌든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그랬고 특히 콘솔 게임을 많이 상대적으로 이 창세기전이나 어스톤이나 스토리는 야, 저게 뭐야 싶은 건데 이제 PC로만 게임을 하던 유저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할만한 게임이었고 처녀작에 가까운 게임인 것 치고는 꽤 잘 만든 편인 것도 맞아요. 사실 맞고. 창세기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캐릭터 디자인을 이제 그 김진 작가가 맡았었는데 김진이 순정 만화 쪽에서는 그래도 꽤 이름이 있는 작가였거든요 당시에. 그러니까 참고로 바람의 나라도 김진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바람의 나라 같은 경우에는 김진의 원작 바람의 나라 만화를 요 IP로 해가지고 이제 만든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김진 같은 경우에 그 작가가 저 뭐지 레모네이드처럼이라든지 모카커피 마시기 이런 것들로 해서 꽤 이제 당시 순정 만화 치고는 이제 꽤 괜찮은 작품들이 많았어요. 그냥 캐릭터 여자들 예쁘고 눈 크고 이런 애들 나와가지고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나름대로는 괜찮은 작품들이 많이 있는 편이었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국산 순정 만화들 중에서 판타지라고 해야 되나? 좀 역사물처럼. 예를 들면 뭐, 나라와 나라 간의 그런 뭐, 여러 가지, 그,
암투와.
그런 느낌. 음모와 암투 정치와. 이런 것들을. 그치. 그런 것들을 순정 만화에서 녹여냈던 걸로는 이 김진이 그렸던 바람의 나라나 신현숙이 그렸던 거 아르메아의
네타이포
그거나 뭐 리니지 같은 거.
저기 황미나가 그렸던 레드문.
레드문도 어느 정도는 있죠. 그다음에 뭐 김혜린이 그렸던 거 불의 검 이런 것들이 진짜 당시 순정 만화가 작가들이 이런 걸 잘 안 그린 이유가 그게 배경이라든지 소품 그리기도 힘들고.
그렇죠.
설정 잡거나 뭐 고증 이런 것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국내 만화계에서는 잘 안 그리는 편이었는데 꽤 괜찮은 작품들이었거든요. 지금
저도 순정 만화에 대한 그 편견을 깨부순 만화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순정만 하면 눈 큰 여자애들 나오고 막
그치 그런 느낌이지.
그 들장순녀 캔디 같은 느낌의
뭐 그런 느낌이죠.
어 뭐 병마탄 완장님 나오고 뭐 이래서 사실 이런 장르의 만화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실제로는
뭐 아르메니안 애딸들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궁중 암투나 뭐 이런 것들
아, 되게 재밌었어요.
네. 진짜 잘 만들었거든.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니까 물론 바람의 나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고구려 이런 쪽에 그 고증 문제 때문에 막 욕먹고 하긴 했는데. 근데 당시에는 고증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썼던 시절이라서 그래서 어쨌든 김진을 그렇게 인기 작가였던 김진을 메인 캐릭터 디자인으로 쓰고 배경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들었으니까 나름대로 창세기 전은 꽤 잘 만든 작품이에요. 신경이 많이
그때 당시에 디스켓 11장짜리 게임이에요.
그치. 네. 디스크 10장, 11장 대략 그쯤이었을 거예요. 어, 뭐 그런 식이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나중에 CD로도 나오기도 했고 네. 했는데 근데 사실 솔직히 스토리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자세히 보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내용들이 막 섞여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당시에 이렇게 복잡한 세계관에 진짜 그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 게임을 만들었던 것만으로도 이미 칭찬할 만한 부분이 있었죠.
그렇죠. 일러스트를 인기 만화가를 쓴다든지.
그렇죠.
막 이런 것들은 사실 없었던 그때 당시에는 없었던 개념이라 우리나라에서는.
당시 진짜 대강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냥 대강 뭐 일본 게임 캐릭터 그냥 갖다 뭐 이렇게
뺏겨가지고 막
하거든 뭐 이랬지. 진짜 그 일러스트레이터를 데려다가 그것도 만화가를 유명 만화가를 데려서 그렇게 배경을 만들었다는 거는. 사실은 대단한 시도긴 했죠,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그냥 꽤 투자를 많이 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창세기전 1편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나서 요 설정하고 스토리를 조금 이어 약간 고치고 이어서 창세기전 2, 회색의 잔영이 나오고 그 뒤에 창세기전 외전으로 해서 외전 1편이 서풍의 강치고, 외전 2가 템페스트. 이렇게 나왔는데 템페스트는 사실은 당시 유행하던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결이 다릅니다. 조금은 결이 다르고 그 한참 지나서 나온 게 창세기전 3. 창세기전 3가 이제 파트 1, 파트 2로 해서 나눠서 그렇죠. 나왔었죠. 그리고 이때부터 그 김태형 일러스트레이터가 그 들어가면서 그림체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전은 이거부터 시작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 그 뒤에는 온라인 게임으로 해가지고 창세기전 아레나라든지 창세기전 4 이런 게 나오긴 했는데 창세기전 4 같은 경우에는 없는 셈 치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팬들 사이에서는 창세기전 4는 안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쭉쭉 이어져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존 게임 팬들, 특히 우리 세대 30대, 40대 게이머들 입장에선 대부분은 창세기전에 대한 추억은 창세기전 2를 전후로 해서 이루어져요. 창세기전 1, 창세기전 2, 아니면 서풍의 강시고, 거의, 요때쯤을 메인으로 생각을 하고.
창세기전 2나, 뭐, 이런 건 안 했더라도 서풍은 일단 해보고 봤으니까.
그쵸. 서풍의 강시고, 네. 재밌었으니까. 그리고, 좀 더 뒤에, 좀 더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전 3부터 시작한 사람들도 있어서, 그 경우에는 창세기전 3를 또 재밌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대부분 어느 작품을 재밌게 즐기셨어요? 가장 재밌는 작품이 뭔 것 같아요? 하면, 창세기전 2? 소풍의 강시고 창세기전 3, 셋 중에 하나를 거의 모르는 그런 편이고요. 그래서 이번 창세기전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전 스위치판 회색의 잔영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전 2를 기본으로 했는데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1은 어디 가고 왜 2를 리메이크했어요? 라고 하냐면 실제로 창세기전 2 같은 경우에 창세기전 1 시나리오를 거의 같이 넣어놨어요. 창세기전 2에다가. 근데 창세기전 1 스토리에서 뭔가 좀 이렇게 약간 첫 작품이다 보니까 설정이나 이런 게 좀 꼬인 내용들 있잖아요. 요런 걸 다시 정리해가지고 약간 재편집해서 다시 수록을 한 게 창세기전 2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전 1의 내용 플러스 알파로 만든 게 창세기전 2이기 때문에
원래 애초에 창세기전 스페셜이라고 개발을 하던 게임이었고 그게 볼륨이 너무 커지니까 이제 2로 명명하고서 이제 2로 발매를 한 거라서.
그니까, 창세기전 1 같은 경우에는 애시당초에 이게 좀 애매하게 끝나기도 했고, 원은 그냥 테스트판에 가까웠어요. 야, 이런 거 우리 만들 수 있나? 이렇게 만들면 팔리나? 해서 한번 만들어본 시험작에 가까운 그게 상세히는 원이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고 이제 사람들이 다음작 언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창세기전 2로 해서 다시 개선판으로 해서 나왔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이번 창세기전 회색의 잔영 요것만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스토리상에서는 이걸로도 어느 정도 진행이 다 되기 때문에 물론 완전히 끝은 안 납니다. 근데 뭐 어느 정도는 다 끝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스토리는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스토리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 그래서 대략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창세기전 스위치판이 발매가 되게 됐는데, 자, 이제부터는 스위치판 창세기전 회색의 잔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래픽 부분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픽이, 아, 이걸 좋다고 해야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 노우미님, 이거 그래픽 어떻게 느끼셨어요?
개인적으로, 익숙해지면 좋습니다. 익숙해지면 거슬리진 않아요. 시작할 때까지 처음 봤을 때 익숙하지가 않죠. 근데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뭐 그래픽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 게임의 문제점은 그래픽이 아니에요. 그래픽 좋아요, 이 게임.
아니야. 그래픽을 즐길 틈이 없어. 씨발 졸아버리는데 무슨 그래픽을 봐.
그러니까 자, 일단 스위치판 치고는 솔직히 말하면 나쁜 류에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실수 중에 하나가 언리얼을 왜 썼을까요?
아니, 언리얼 써서
그나마. 아니, 유니티로 만들지, 지금 가볍게.
아니, 언리얼 써서 그나마 이 정도라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픽이 좋진 않은데, 생각보다 프레임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장르 자체가, 뭐, RPG, 그 다음에 뭐, 전략 시뮬레이션 RPG 느낌에 가까운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뭐, 프레임이 아주 중요한 게임도 아니고요. 동모드로 하면은, 뭐, 나름대로, 뭐 깨끗한 화면도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옵션 상에서 프레임 중시 보통은 콘솔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 중시모드 그러니까 화질 중시하고 성능 중시해서 프레임 중시와 화질 중시 그러니까 해상도 중시를 고를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스위치판에서는 그런 게임들이 많이 없거든요. 스위치판에서는 그 옵션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창세기전 같은 경우에는 그 옵션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화질 중시로 해서 플레이를 해서 동모드로 플레이를 하면 생각보다 해상도가 괜찮은 화면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화질 모드로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프레임이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생각보다 괜찮은, 그럭저럭 괜찮은 그래픽을 보여주는 정도 수준이고요. 스위치 치고는 편이고 물론 PC나 이런 다른 거치형 콘솔하고 비교를 하면 당연히 욕을 먹을 만한 그래픽인데 스위치니까 용서는 된다. 어차피 중요한 게 그게 아니니까.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게임 구성은 이제 어느 정도 스토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인터미션 느낌에 가깝죠. 나오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전투를 진행하는 또 이제 모음 모드라고 해서 내가 직접 캐릭터를 조작해서 움직이다가 적이 보이면은 이제 적을 만나가지고 보통 이제 심볼 인카운트 방식이라고 하죠. 지도상에서 적이 보이고 그 적과 내가 부딪히게 되면은 내가 먼저 공격을 하면은 내가 성공을 얻을 수 있고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적과 만나면 인카운트가 돼서 전투가 진행이 되는데 전투 진행되면은 전투 방식은 보통 이제 그 시뮬레이션 RPG처럼 약간 헥사 형태의 저 네모난
맵이 쫙 한번 깔리는 이펙트가 그쵸. 나와주면서 이제 SRPG 스타일로 변화가 되죠.
그렇죠. 근데 SRPG라고 해도 사실 맵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꽤 좁은 맵에서 뭐 적당하게 움직여가면서 이렇게 싸울 수 있는 방식인데. 사실 요 전투 방식은 원래 원작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어스톤시아 스토리에서도 이 방식이었거든요. 이런 식의 심볼 인카운트에 그때는 심볼 인카운트 아니었나? 심볼 인카운트 맞았던 것 같은데. 랜덤 인카운트였나? 그 당시에는 랜덤 인카운트였나 보다. 어스톤시아 스토리는.
랜덤 인카운트.
어쨌든 그 전투가 약간은 시뮬레이션 RPG 방식처럼 진행되는 이런 식의 그 전투를 썼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창세기전도 마찬가지의 방식을 썼었고요. 근데 이 방식이 크게 나쁜 건 아닌데 전투를 횟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되게 지루해지기 쉬운 방식이에요. 쓸데없이 전투가 너무 많아지고 그렇죠. 조작해야 될 게 많아지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전투 방식 자체는 뭐 이쪽 장르로서는 크게 문제가 있진 않지만 그렇다고 재밌는 방식은 아니에요, 솔직히. 좀 단조로운 부분이 있고
이런 너무
이런 인카운트 방식의 전투 방식을 채택을 했으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움직였을 때, 모음 모드로 움직였을 때와, 그 다음에, 인카운트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전투 모드로 바뀌었을 때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되거든? 근데 그게 너무 부자연스럽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렉이 걸리는 것처럼 뭐가, 뭐 뚝뚝뚝뚝 끊어지는 느낌이 너무 강해.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게 하나도 없고 되게 부자연스러워.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러니까 그게 막 그러니까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지.
랜덤 인카운트가 됐던 아니면은 뭐, 딱 내가 먼저 선빵을 쳐서 전투가 시작이 됐던 딱 한번 빵 하면서 쫙 그렇지. 쳐지고 따다닥 진행이 돼야 되는데
어.
땅 때리면 쫙 펴졌다가 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땅 치면 뭐라면 쫙 펴지 좀 있다가 쫙 펴져 그런 다음에 뭐냐면 전투 뭐 돌입 중인가 뭐가 떠 한참 떠 그것도 또 보면 이제 그때부터 땅 하고도 하는 거야. 근데 거기다
되게
또
되게 답답하지. 진행 어, 자체가.
거기서 또 대사까지 있잖아. 그러면 또 대사까지 쳐. 이 개씨발.
이 대사도 이거 A 누르면 이제 빨리 넘어가는 대사들만 해주든가.
안 넘어가. 이거
진짜. 아우.
말하는 그 중간 넘어가야 넘어가는 것 같아. 아.
자, 이 게임의 가장 큰 단점으로 사람들이 많이 뽑는 게 지금 럭키잭님도 적으셨는데 모험 모드예요.
맞아.
그러니까 게임 내에서 일단 전투가 두 가지가 이제 일반적인 RPG에서 보이는 그 필드 맵, 필드 상태에서 내가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적과 만나서 싸우기도 하고 그 요렇게 진행하는 모험 모드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모험 모드에서는 적이 그렇게 강한 적이 나오진 않아요. 짜잘한 잡몹들하고 여러 번 싸우게 되는 이런 방식이 주로 모험 모드에서 진행되는 거고 이제 메인 전투가 되는 거에서는 좀 큰 조금은 큰 전장에서 이제 많은 적들, 좀 강한 적들하고 약간 제대로 한판 붙는 요런 느낌으로 진행이 되는데 문제가 이 모험 모드 같은 경우에 짜잘하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부분이 맞아요. 있고 그리고 모험 모드는 맵이 그러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험 모드 내에서 그 맵상에서 달리기 버튼이 없어요.
맞아요.
대시가 있지. 대시.
앞으로 대시만 한번 이렇게 하는 게 있지. 그러니까
대시 버튼이 있는데 대시 버튼을 앞으로 해서 대시를 하면은 앞으로 이렇게 슥 가는 이 앞 대시하고 가만히 선 상태에서 누르면 백 대시를 해요. 뒤로 회피하는. 근데 실제로 게임에서 이게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이 앞 대시 버튼, 백 대시.
이게 앞 대시나 백 대시나 뭐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려면 그 모션과 모션과의 연계 있잖아요. 그 앞대시를 하고 빵 친다든지 뒷대시를 하고 빵 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연계가 굉장히 부드럽게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 사실은.
그렇죠.
그래야 대시가 효과가 있는 거지. 이거 대시 하고 나서 행동 끝난 다음에 때릴 수 있으니까 이게 뭔 의미가 있어.
그래서 요 모음 모드에서는 사실 차라리 대시를 없애고 달리기 버튼을 넣었으면 훨씬 쾌적했을 게임이에요. 근데 달리기 버튼은 없고 앞대시, 백대시만 있는 데다가 모험 모드 이 맵이 진짜 성의 없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이게 맵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맵하고 미니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제 내가 눈에 보이는 이 필드가 있고 오른쪽에서 미니맵으로 보이는 작은 그게 있는데 눈에 보이는 걸 보고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 눈에 보이는 상으로는 내가 이쪽에 길이 있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그쪽으로 길로 지나가려고 하면 내가 안 지나가줘요. 오른쪽 위에 있는 미니맵을 보면 그 길이 막혀 있는 길이야. 그러니까
회전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알리스틱으로 맵을 이제 회전시키잖아요. 그럼 미니맵과 회전하는 게 달라.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 눈에는 당연히 여기가 길이 열려서 지나갈 수 있는 길처럼 보이는 곳인데 지도상으로 보면은 거기가 막힌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뭐가 우선이냐? 지도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 실제 내 필드 화면을 보고 하면 안 되고요. 미니맵을 보고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옵션 중에 아까 제아드목이 얘기한 거를 보완하기 위한 내가 보는 방향으로 미니맵이 쫓아가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도는 아니, 방향으로 같이 돌아.
옵션으로라고.
같이 돌아.
당연히 기본 옵션이어야지 그거는.
심지어 그 오른쪽 위에 보이는 미니맵이 크기가 너무 작아요.
작아요. 그리고 맞아.
얘를 좀 큼지막하게 해가지고 어차피 얘를 보고 움직여야 한단 말이야. 이 내 눈에 보이는 화면하고 실제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화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눈에 보이는 화면은 적이 어디 있는지 보는 그거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도를 보고 요 지도만 보고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그 지도가 너무 작게 표시가 되다 보니까 엄청 답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답답한 게 똑같아요. 전투랑 들어가는 인카운트돼서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 이벤트가 발생하면 내가 막 걷고 있다가 멈춰 갑자기 내가 왜 멈춘지를 모르는 거야. 어? 왜 멈췄지? 이러고 한참 보고 좀 있다가 대사를 읊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벤트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벤트와 내가 움직였을 때와의 괴리감이 너무 커. 그게 엄청나게 답답해요. 그래서 모험 모드를 진입하는 순간부터 짜증부터 나는 거야.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다른 건데 이거는 무슨 박스 한번 열 때도 씨발 모션도 느려 터졌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션이 되게 느려요.
아까 이 게임이 그래픽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고 했는데 그래픽이 나쁜 건 아닌데 시인성은 더러워요.
맞아.
그러니까 지도상에서 그러니까 이 필드 화면상에서 상자가 어디 있는지 눈에 잘 안 보여요. 그게 저게 상자인지 그냥 돌멩인지가 잘 안 보이거든요. 특히 어두운 곳에서는 진짜 안 보이고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게 그 상자 근처에 가면 내 머리 위에 느낌표가 딱 떠요. 삥 그렇죠. 하고 떠서 주변에 뭔가 이벤트가 있는 곳이 있다. 뭐 사람이 있든지 뭐 이벤트가 있든지 아니면 상자가 있든지 하면은 이렇게 그나마 그거 뜨는 건 친절하게 해요. 그것까지 없으면 진짜 욕 먹었을 텐데. 근데 기본적으로 상자면 상자가 좀 눈에 잘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 놓든지 위에다가 이렇게 뭐 표시라도 되든지 반짝반짝하게라도 좀 해주든지 이런 거라도 있으면 좋은데 시인성은 굉장히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맵 전체적인 그래픽은 진짜 성의 없게 만들어졌어요.
맞아요.
맵을 너무 대강 만들었어요. 뭔가 맵이 좀 고저차도 좀 있고 뭔가 여러 가지 기믹들도 좀 있고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개똥이나
진짜 허벌판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 그냥 빙빙 돌아다니기만 하고 맵 전체 맵 형태 자체도 갈림길도 몇 개 없고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구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일 처음 얘기한 것처럼 모음 모드를 왜 넣었을까?
그렇지.
차라리 모음 모드를 안 넣는 게 훨씬 나았어요.
네, 슈로드처럼 그냥 각각 챕터별로 그치? 그냥 바로 그냥 전투로 들어가면 되잖아. 모드로 왜 모드를 만들어놔가지고 왜 모음 모드를 무슨 개똥같이 만들어갖고 씨, 아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슈로드 전투 화면에서도 전투 화면도 진짜 단조로워요. 전투 맵도 예를 들면 슈퍼로봇 대전 같으면 지금 슈퍼로봇 대전 얘기했으니까 뭐 맵에서 보면 숲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물이라든지 뭐 다리도 있고
뭐 건물도 있고 뭐
그렇지 건물 같은 것도 있고 해서 거기 가면 뭐 방어력이 높아진다든지 뭐 회피력이 높아진다든지 뭐 이동력이 낮아진다든지 이런 식의 그게 여러 가지 기믹이 있는 구조인데 이거는 그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드물게 약간 공성전하는 그런 맵들 같은 경우에는 망루처럼 만들어져 있는 거 있다거나 이렇게 그런 경우도 좀 있긴 한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맵은 전투 맵이든지 뭐 필드 맵이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에요. 그냥 왜 이런 걸 해야 되는지가 의문일 정도의 거의 그런 수준이거든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을 자꾸 뭐 기믹이라도 좀 재밌게 넣어주든가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전체 플레이 분량이 한 절반 정도를 플레이를 했는데 그 총 챕터 기준으로 했을 때 절반 정도를 플레이를 했는데 아마 이게 제 총 엔딩까지 달린다고 하면 한 80시간쯤 걸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쓸데없는 부분 군더더기를 다 떼고 했으면 한 30시간이면 엔딩 볼 수 있는 게임이에요 이거는. 근데 쓸데없는 것들을 가득 채워가지고 말 그대로 플레이 시간만 볼륨만 쓸데없이 늘려놓은 거라서 이건 진짜 최악의 방식입니다. 그 플레이 타임 길다고 해서 좋은 게임이 아니에요. 그냥 차라리 짜잘한 전투, 쓸모없는 전투를 다 빼버리고 정말 밀도 있게 재밌게 스토리에 집중해서 즐길 수 있도록 만들면 좋은데 아까 모험 모드 때문에 이게 모험 모드의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가 게임을 할 때 너무 쉬우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식의 SRPG적인 요소가 있을 때는 그 전투를 즐기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 모든 전투를 내가 직접 조작해서 플레이를 하려고 하기에는 너무 많단 말이야. 너무 쓸데없는 전투가 너무 많으니까. 자, 우리 같은 유저들을 위해서 자동 전투를 넣어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자동 전투 모드는 아니고, 각 턴에서 내가 턴을 종료를 누르면, 남은 아직 내가 조작하지 않은 캐릭터가 있는데, 이거 자동으로 하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예하면은 자동 전투가 진행이 돼요. 당연한 얘기지만 AI가 조작을 하게 되면 내가 플레이하는 것보다 좀 바보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단순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노멀 난이도로 해버리면은 그렇게 하면 게임 오버가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빠르게 빠르게 진행하고 쉽게 쉽게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난이도를 노멀이 아니라 이지 난이도로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빨리 밀 수 있으니까 그 그렇지. 지겨운 전투들을 빨리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는 거죠. 자, 재밌게 즐기자고 난이도를 높이면 일일이 하나씩 다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재미도 없고 이걸 빨리 돌리자고 이지 모드로 해가지고 하면 이지 모드로 그냥 쑥쑥 지나가니까 또 재미가 없어요. 전투를 하는 전략을 세우는 그런 재미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자 게다가 차라리 그러면 어차피 이거 자동 전투를 넣었으면 그냥 자동 전투로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턴마다 턴을 넘기고 다시 하고 하는 이걸 해야 되다 보니까 귀찮기만 해요. 차라리 자동 전투 켜두면 알아서 자동 처음부터까지 게임 오버가 되지 않는 이상 처음부터까지 그냥 쭉 자동 전투가 진행이 되도록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것도 아니고 매 턴마다 한 번씩 턴 종료 누르고 자 남은 유닛 그 자동으로 하겠습니까 하면 얘 누르고 이 짓을 이 짓거리를 해야 되니까 이 어중간하면 뭐지 도대체?
아니 그럼 뭐 말 그대로 오쪽 플레이를 넣어주던가 그러면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이게 플레이할 때 플레이 방식 자체가 이건 두 가지예요. 이 창세전을 즐길 때 전투를 제대로 즐기려면 전투 난이도를 즐기고 천천히 싸우고 그 지루한 싸움을 천천히 싸우고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전투 난이도를 최하로 낮춘 다음에 오토를 돌리든 해야 되는데 오토를 돌리자니 프로토도 아니고 턴제마다 다시 눌러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구성을 진짜 더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잘못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애시당초에 SRPG 중심으로 플레이를 그러니까 슈퍼로봇대제 같은 그런 식의 방식을 하려면 이 모험 모드를 없애고 하나의 전투를 굉장히 크고 좀 잘 배치해서 재밌게 만들었어야 돼요. 슈퍼로봇대전처럼. 근데 이거는 진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 솔직히 우리가 지금 슈퍼로봇대전을 얘기하는데 슈퍼로봇대전 전투도 그렇게 재밌는 전투는 아니거든요.
그렇지. 그것도 나도 졸려.
그것도 지루하거든.
졸려.
굳이 따지면 파이어 엠블렘이나 이쪽이 차라리 더 재밌는 거고. 근데 이 창세기전을 하다 보면 슈퍼로봇대전이 진짜 재밌었고 정말 잘 만든 게임이구나 싶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플레이의 밀도가 너무 낮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게임은. 게다가 잔로딩도 많고.
그래갖고 이게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쫙 짚어보면 뭐가 문제냐면 첫 번째가 그 대사예요. 그러니까 풀 더빙한 거는 정말 좋거든요. 그건 뭐 나무랄 때가 아닌데 문제는 일러예요. 일러. 일러가 그냥 고정이야. 한 캐릭터 일러 하나야. 그리고 입도 안 움직여. 아니 그치. 그 얼마 전에 리메이커했던 스타오션 같은 경우는 입은 움직인다고 하면 표정도 다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해. 그러니까 진짜 이 표정을 보면서 내가 글을 그 대사를 지는데 대사가 놀란 표정이어야 되는데 그 대사가 굉장히 놀라게 얘기하는 아니 화를 내고 있다거나 근데 표정은 웃고 있어. 이게 뭐지라고 괴리감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몰입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음악이야. 음악을 개똥같이 만들어놨어요. 음악이랑 이거랑 접목이 안 돼. 내 분위기랑 지금 이 맵과 음악이 1도 접목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헛도는 거야. 모든 게 다 재미없게 느껴지고 계속 언밸런스한 느낌이 계속 나는 거고 그다음에 핏살기. 핏살기 막 멋있게 막 연출하잖아. 사운드 이펙트 어디 갔어? 음악 어디 갔어? 웅장한 음악이 막 튀어나오면서 막 멋있게 연출해야 될 거 아니야.
없어.
핏살기가 뭐 그따구야. 그 핏살기 스킵도 안 돼. 아니 와 그런데
야, 하다못해 슈로데도 씨발 스킬 보기 싫으면 스킵해버리잖아.
그러니까 근데 어 이게 사실은 전투가요. 후반 계속 중반 후반 가면 뭐가 있냐면 그냥 게이지 쌓아갖고 필살기 원툴 게임이에요. 그냥 이거는 딴 거 없어요.
초필살기의 성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오. 결국은 그 전의 전투는 초필살기를 쓰기 위해서 게이지를 모으는 거예요. 초필살기가 맵 거의 전체의 적들을 한 방에 거의 다 죽이는 수준으로 성능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밸런스 게임 전투의 밸런스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고요. 그리고 캐릭터성이 결국 그래픽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런 게임들을 하다 보면은 이제 캐릭터에 대해서 애착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로 키우는 메인 캐릭터들, 이 게임 같으면 GS라든지 뭐 이올린이라든지 이런 역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얘를 키우는 재미로라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로 캐릭터, 아까 노미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일러스트에서, 대화창에 있는 일러스트에서 그게 그림 하나로 전부 다 통치거든요. 얼굴 화면을 바꾼다든지 뭐 옷이 바뀐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기본 처음 나오는 그게 전부고, 그 3D 모델로 이제 이벤트가 진행되는 거기서의 모델링도 정말 구려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스위치 치고는 괜찮다라고 했지만 전반적인 그래픽이 그렇다는 거고, 캐릭터 모델링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좋은 편이 아닌데다가 더 큰 문제가,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서사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약간 군상극 형태로 되어 있어요. 챕터 1에서는 이 A라는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줬다가, 챕터 2 챕터에서는 B라는 캐릭터에서 보여줬다가, 3챕터에서는 C라는 캐릭터를 보여줬다가, 4챕터에서는 D라는 캐릭터를 보여줬다가, 5챕터 되면 다시 A를 보여주고, 6챕터도 A, 그 다음은 또 B,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명의 캐릭터들, 여러 명의 상황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요런 방식이 보통 소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많이 쓰는 방식이고, 뭐, 예를 들면 우리 13기병 광인권 이런 데서도 그런 식의 군상극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이 시뮬레이션 RPG 게임에서 이 방식을 쓰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한 캐릭터를 내가 꾸준히 키운다라는 그 성장의 재미가 확 떨어지게 돼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1챕터에서 A라는 캐릭터를 열심히 키워놔도 2, 3, 4챕터에서는 걔가 안 나온단 말이야. 자, 2챕터에 가서 B라는 캐릭터를 실컷 키워놔도 3, 4, 5챕터에서는 걔가 안 나와. 그러다 보니까 한 캐릭터를 내가 집중해서 키우는 재미 자체가 확 떨어지게 돼요. 특히 이 창세기전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의 레벨만 올리는 게 아니라 뭐 장비도 당연히 맞춰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스킬을 열어야 되는데, 스킬을 여는데 그 소모 아이템이 들어가요. 스킬을 열기 위한 이제 성장 아이템이 들어가는데, 이 성장 아이템이 숫자가 되게 많고 팡팡 주는 게 아니라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얘한테 내가 이걸 쏟아 부으려고 해도 얘한테 쏟아 부었는데 다음 장에서 얘가 안 나오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필살기를 자, 자동으로 배워야 되는 그 스토리상으로 자동으로 배우는 애가 있고, 그다음에 내가 필살기를 익히게끔 아이템을 써서 익히게 하는 캐릭터가 있는데, 문제는 이 캐릭터가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거야. 왜냐면 스토리 중에 죽는 캐릭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있죠.
내가 얘를 애착을 갖고 키웠는데, 그리고 필살기도 없는 그 저기 템 그 뒤지 안 나와요. 몇 개 안 나와요. 엔딩 볼 때까지 몇 개 안 나온대. 나 검색해봤는데 몇 개 없대. 근데 걔한테 해서 필살기를 배우게 했어. 근데 그 다음 챕터에 걔가 죽네. 스토리상
이런 식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그러면은 야, 그럼 되게 메인 되는 캐릭터 한 명만 키우면 되지. 그게 그 안 돼요. 이게 강제적으로.
그렇죠.
내가 얘를 실컷 키우고 싶은데 그 다음에는 다른 애를 쓰래. 그리고 특히 이게 캐릭터를 차라리 한 10명만 넣으면 좋은데 잡다한 캐릭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서사도 다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쓸데없이 많이
헷갈린 거야. 막 나중에는 무슨 얘기야? 얘 누구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굴 복부 태둔 진짜 잡캐들 캐릭터들도 되게 많은데, 그러면 옆에서 보면 아, 그럼 그거 안 쓰면 되지. 스테이지에서 걔를 안 쓸 수가 없게 나온다니까. 예를 들면
고정으로
메인 되는 캐릭 총 8명이 출전하는 전투인데, 내가 주인공이 메인 되는 애는 한 두세 명밖에 없고, 나머지 6명, 7명은 다 그냥 그 잡캐들로 메꿔야 돼요. 그러고 전투를 해야 돼. 그러면 이 잡캐들한테 아, 얘한테 장비나 템을 좀 쥐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번 스테이지를 진행하려면은 뭐 회복약이든 뭐라도 좀 뭐 액세서리라도 좀 끼워야 되는데 안 끼워줄 순 없고 그냥 끼워줬잖아요. 그 다음 턴에 걔들이 안 나오면, 예를 들면 보통 일반적인 딴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얘들이 등장했다가 사라지면 걔들이 차고 있던 장비를 자동으로 해제를 시켜주잖아요. 이거는 그것도 없단 말이에요. 죽거나 아예 팀에서 이탈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해제를 자동 해제를 시켜줘요. 근데 그건 굉장히 드문 케이스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자동 해제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챕터에 애들 등장하면, 다른 애가 등장하면 일일이 그걸 다시 장비 해제하고 끼우고 이걸 해줘야 되는데 엄청 귀찮아요. 왜 귀찮냐면 이번에 끼워줘도 이걸 또 언제까지 써볼지 모르니까. 전투 한두 번 쓰고 또 딴 애로 넘어가 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게 중반 넘어가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쭉 이렇게 한 내가 키웠던 그 캐릭터로 쭉 진행되는 부분이 좀 나오긴 하는데 거의 초반 한 2, 30시간까지 그 짓거리를 계속 반복해야 되거든요. 이 구성은 아
이게 지금 좀 그 양구장난님이 정확히 알고 계신 게 이게 지금 아제트가 얘기한 거랑 비슷한 내용이에요. 아제트가 얘기한 챕터별로 그 인물에 대한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문제가 1번 챕터에 나온 그 스토리가 제일 지루한 스토리야. 그다음에 펜드래곤은 그나마 일반적으로 그나마 나. 펜드래곤 그나마 나. 흑태자 나오면서 존내 재밌어요. 이게 존내 웃기게 돼 있다니까. 흑태자가
원래 흑태자가 제일 재밌었어.
근데 흑태자가 너무 뒤에 나와. 그리고
맞아요.
정말 웃긴 게 딱 내 챕터도 기억해. 챕터 11. 챕터 11에 뺑뺑이를 돌리거든요. 저기 한번 조사해봐. 저기 한번 조사해봐. 저기 한번 조사해봐. 이게 고비입니다. 11챕터에서 그만둔 사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게 이 게임의 최고의 고기가 11챕터예요. 왜 이걸 조사하는지도 모르고요. 그다음에 얘는 필살기도 없는 캐릭터야. 싸움도 존내 지루해. 필살기도 없어가지고 막 답답해. 근데 그걸 버텨야 돼요. 그래서 흑태자까지 나오면 존내 재밌어요. 그때부터는 진행이 흑태자라는 캐릭터가 두 턴을 쓸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필살기도 존내 세. 그래갖고 이 새끼로 하면 그냥 진행이 존내 빨라지면서 내용도 진짜 재밌어. 그러니까 흑태자 나올 때까지 버티냐 안 버티냐인데 난 못 버티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야, 그 원작도 원래 그랬어. 당연히 그랬죠. 원래 창세기 전에 이런 시기긴 했는데 그때는 이 방식이 통했던 시절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때 창세기 전을 즐겼던 시대와 지금의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유저들도 너무 많은 JRPG를 즐겨왔고 너무 훌륭한 게임들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거랑 비교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때 당시 창세기 전이면 일본의 JRPG랑 그래 이 정도면 비벼볼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게임을 했었지만 지금은 얘기가 다르단 말이지.
아니 게다가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4년도에 어스톤시안 스토리 나오고 95년도에 창세기 전 나왔거든요. 자 그럼 한국 국산 게임 그때 그거 말고 또 뭐 나왔어요? 없어요. 자 RPG 게임들도 당시에 우리들은요. 진짜 게임이 하나 사면 두세 달을 즐겨야 돼요. 사실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돈도 많이 없고 게임 하나 사면 사서 한 100시간, 50시간, 100시간 이상을 즐겨야 뽕을 뽑는 거고 만약에 내가 게임을 사는데 20시간 만에 엔딩을 봤다? 그리고 그게 끝났다? 그러면은 진짜 슬픈 그렇죠. 시절이었어요. 그때
화가 나는 시절이죠.
아, 불과 15년 전만 해도 우리 공략집 그 번역 안 된 거 공략집에 그 저 대사 번역해 놓은 거 뭐 글 보면서 했다니까 게임을.
그때는 그랬던 시절인데 지금은 게임 이따위로 만들면요 안 됩니다. 그냥 차라리 뭐 3-4일 만에 엔딩 보고 끝내더라도 아 알차게 게임 재밌게 잘 즐겼네 하고 제가 페르시아의 왕자 3일 만에 엔딩을 봤는데 오래 했던 한 최근 몇 달간 했던 게임 중에 제일 재밌게 즐긴 게임이에요. 정말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밀도 있게 딱 만들고 그냥 끝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옛날 그 방식의 그 전투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가지고 써먹는, 내놨다? 아, 이건 욕먹어야 싸는 거야, 이건.
리마스터면은, 그래, 씨발, 그럴 수 있다, 쳐. 리마스터라면. 근데, 아예 새로 만든 거잖아요.
그니까 이게 개발자 개념으로 좀 접근하자면, 이런 게 있어요. 개발하다 보면, 아, 이 정도 하면 되겠지. 뭐, 아, 이 정도 하면 쓸 수는 있잖아. 불편해도 이 정도면 됐지, 뭐. 라는 게 곳곳에 너무 많이 묻어 있어. 그냥 게임하다 보면 와 얘네들 진짜 너무했다 할 정도의 내용들이 너무 많아. 왜냐면
대충 만든 것들.
출전할 수 있는 선수 그러니까 몇 명이 할 수 있다고 하면 칸을 만약에 여섯 명이 출전할 수 있으면 여섯 칸만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야. 이 빙신들이 그냥 그 판만 해서 그 플러스 버튼만 추가한 거 아니야. 여섯 명이면 플러스 여섯 개. 아니 그게 뭐야 성의 없이. 어디가 그래.
그러니까 그런 성의는 씨발 애초에 그래 넘어간다 치자고 그래 뭐 그럴 수 있어. 전반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옛날 걸 그대로 갖고 오면 어쩌자는 거야.
이게
그리고 편의 유저 편의성이나 이런 건 진짜 1도 생각 안 하고 요새 같은 시대.
아니 그 1도 생각 안 하고 조금은 생각했는데 좀 더 생각해야 된다. 한참 더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쓸데없이 플레이 타임을 늘리는 구간이 너무 많아요.
그 11챕터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챕터 되겠는데 예를 들면 중간에 이런 거예요. 뭐 누군가 저기 이벤트상에서 그런가? 이벤트에서 로봇이 나타났어. 오, 저 로봇이 나타났어. 그러면 그 로봇에 대한 이벤트로 바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 굳이 내가 이동하는 그 맵으로 가서 필드로 가서 그 로봇까지 내가 이동을 해야 돼. 이동을 하고 나면 다시 스토리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과정에서 한 30초에서 한 1분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굳이 그걸 왜 집어넣냐고. 그냥 바로 로봇이 나타났네? 그리고 로봇에 대해서 바로 얘기를 하는 이벤트로 넘어가면 되는데 왜 나를 조작시키 일반 이동 화면으로 가게 해서 내가 조작하게 하고 중간에 로딩도 나오고 왜 그 짓거리를 하냐는 거지.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최고는요. 제가 여기서 느낀 거에 최고의 진짜 개발자가 너무했다라고 한 거는 딱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승급인가? 하여튼 레벨업이랑은 좀 다른 개념이 하나 있어. 그래가지고 딱 하면 이렇게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뭐가 바뀐지를 몰라. 그냥 빵 하고 끝나. 뭐가 바뀌었지? 그러니까 다른 게임들은요. 힘이 얼마큼 바뀌고 뭐가 얼마큼 바뀌고 수치가 딱 표로 해서 이거 이렇게 바뀌어요라고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아니면 파이엠블렘 같은 거에서도 그런 거
딱, 딱 나오잖아. 그런데 내가 딱 누르는 순간 뭐가 바뀐지 하나도 모르겠어. 바뀐 게 표시가 안 떠. 그럼 나는 뭐가 바뀌었지? 모르는 거야. 유저가 어떻게 알아. 바뀌기 전에 캡처해서 바뀌고 나서 캡처한 다음에 두 개를 비교해봐? 뭔 말도 안 되는 걸 만들어놔갖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어? 와. 자,
그리고 그래서 일단 캐릭터가 엄청 구리고 캐릭터도 구리고 잔로딩이나 뭐 UI도 되게 좀 별로인 상태인데 음악도 당연히 별로고요. 전투 시스템도 재미가 없고 자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정말 장점으로 얘기하는 스토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스토리는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대적으로 그나마 괜찮다라는 거지 다른 요소들이 워낙 구리니까 상대적으로 그나마 스토리는 볼만하네 라는 거지 굳이 따지자고 하면 파이널 판타지 16이라든지 파판 10, 그 12의 그런 게임들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스토리에서 이 창세기의 스토리는 각 나라 간의 그런 여러 가지의 그 음모와 암투 그리고 이쪽이 저 제국이 들어와가지고 이걸 침략하고 그걸 다시 몰아내기 위해서 전투를 하고 하는 그런 약간 대서사시 뭐 이런 느낌이라서 삼국지? 은하유연설 이런 걸 보는 느낌처럼 그런 걸 즐기는 건데 파판 10이나 파판 16이 훨씬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약간 좀 아제트랑 저랑 의견이 약간 다른 게 사실은 저는 이거 스토리를 풀로 다 보고 왔거든요. 유튜브가 올린 거를. 이게 게임 그 모험 모드랑 전투 모드 다 스킵하고 스토리만 올리는 유튜버가 있었어요. 그 스토리를 쫙 다 봤어 나는. 그래갖고 스토리를 본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후방부 그러니까 중반부 흑태자 이후부터는 굉장히 전개가 빠르고요. 엔딩까지 봤으면 스토리는 굉장히 만족할 만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딴 거랑 비교해서 이게 아니라 그냥 국산 게임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되게 잘 만든 스토리는
괜찮아.
맞아. 엔딩까지 봤을 경우에는. 근데 그때까지 가고 가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스토리가 좋다라고 해가지고 정말 좋다 뭐 진짜 명작이다 이런 수준은 아니고요. 그냥 봐줄 만한 정도다. 스토리는 그래도 괜찮다 하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정말 잘 맞는 이런 건 아니에요.
네네.
그런 수준이고. 그리고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스토리 전개를 시원시원하게 전개가 되도록 빨리
그렇지,
했으면
맞아.
되는데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모험 모드들이 그걸 다 망치고 있어요.
맞아. 맞아.
자, 아까 노미하고 저하고 처음 방송 시작할 때 이 게임을 하면 항상 졸린다라고 했던 이유가 그 모험 모드 때문이에요.
맞아요.
모험 모드에서 이동하고 나서 전투를 하잖아요. 전투할 때 전투 자동 전투 넘겨놓고 나서 할 게 없어요. 잠깐 딴 생각하고 있다 보면 잠드는 거야. 이 패턴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모험 모드의 그 부분이 빠졌었으면 그리고 내가 직접 조작해서 전투를 하는 방식이었으면 훨씬 덜 졸렸을 텐데 대부분의 전투를 자동 전투로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그러니까 물론 누군가는 반박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럼 자동 전투 안 하면 되지.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직접 조작하면 되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너무 재미가 없고 너무 전투가 많아서 너무 지루해요. 너무 오래 걸려요. 그게.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캐릭터에 대한 애착을 가져야 되는데 캐릭터 애착 갖기가 너무 힘든 구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캐릭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캐릭터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에 그 캐릭터를 마음 편하게 키울 수가 없어요. 차라리 이럴 거면 그쵸. 죽지도 않고 꼭 키워야 되는 캐릭터 5명, 6명만 계속 플레이를 하라고 했으면 정말 갓게임이었을 거야. 그러면 인정.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 모든 캐릭터를 다 조속하게 만들어놓고 그 캐릭터는 언젠가 죽을 수도 있는 캐릭터입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걔를 키우나. 그리고 그러니까, 그 캐릭터가 스토리에 녹아있는 그다음에 그 중요한 캐릭터일 뿐더러 그다음에 그 캐릭터가 뭐 주인공을 보좌하는 캐릭터든 그 캐릭터의 애착이라는 걸 가져야 돼요. 진짜로.
그치.
그래야지 내가 키울 맛이 나거든. 근데 키울 맛을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데 일러스트는 당장 항상 똑같은 표정에 아
게다가 몇몇 캐릭터들은 정말 싸가지 없는 캐릭터들도 그렇지. 있고 매력이라고는 1도 없는 그러니까 역캐들도 기본적으로 별로 매력이 없어요. 이블린도 그렇고 그 이제 저 뭐지 이, 그러니까 이올린이지 이올린 걔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게 예쁜 캐릭터나 매력적 차라리 이건 약간 추억 미화일 수도 있긴 한데 원작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느껴졌었거든요. 그 일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는데, 이거 뭐, 물론 취향, 추억 미화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얘, 얘들인데. 근데, 그, 이번 작 같은 경우에는 아무 감성이 없어. 특히 3D 모델링 보면은 이제 목각 인형 움직이는 것처럼 마네킹 움직이는 거의 그런 느낌의 표정도 별로 안 바뀌고 그래서, 아, 그나마 들어줄 만한 거는 그 풀 더빙된 그 음성 정도지. 아, 그리고 음성도, 음성 더빙 잘 돼 있고 연기 좋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솔직히 연기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 성우들의 연기력이 떨어진다라기보다 그 이제 저희가 광고 녹음할 때 자주 얘기하지만 세 명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같이 연기를 하면 괜찮은데 세 명이 따로따로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합치는 방식으로 한 걸로 보여요. 이걸 보면 이 게임 보면 서로 뭔가 감정이 막 이렇게 따로 노는 느낌의 그런 대화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봐줄 만한 게 별로 없다. 굉장히 지루하게 진행이 되고 차라리 이걸 만약에 20시간 정도짜리 게임으로 해가지고 되게 스토리를 되게 즐기기 좋게 몸 모두 다 빼버리고
즐길 수 있게 만들어주면
뭐 그러니까 이게 군상극으로 돼 있다고 해서 1장에서는 A라는 캐릭터 2장에서는 B라는 캐릭터 3장에서는 C라는 캐릭터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치면 그냥 그 캐릭터로 특정 이벤트 전투를 하는 방식으로 성장 요소 나발이고 다 빼버리고 초반에 초반부 한 15장 20장 정도까지는 성장하는 파트 다 빼버리고 어차피 그때까지 한 20장 정도까지는 한 캐릭터로 2장 3장을 이어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계속 바꿔가면서 하기 때문에 진행하기 때문에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부하들 숫자도 줄이고
그렇지.
부하 없이 한 두세 명 정도의 캐릭터만 나와가지고 한 대여섯 명의 적과 싸우는 요 이벤트 전투 방식으로 해가지고 스토리를 충분히 즐길 수 있게 만들었으면 훨씬 재밌었을 텐데 훨씬 스피디하게 진행되니까 굳이 그 쓸데없는 모음 모드를 집어넣어가지고 게임이 너무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게임을 만들 때는 나 같은 음악 디렉팅을 해야 된다고요. 저 같은 사람을 써야 된다고. 왜? 이 게임에 분위기에 맞는 음악, 쉽게 말해서 대사는 막 장난치는 대사인데 뒤에 배경 존나 슬픈 음악이 깔려 있어. 아니 이게 맞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도 안, 모니터링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
그렇지 매칭이 안 돼.
모니터링은 둘째, 그러니까 노우미 같은 디렉터를 쓸 게 아니고.
아, 나 같은 디렉터 썼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네,
저희한테 QA를 주세요.
아 이거 만들고 나서 QA는 의미가 없지.
그치.
그래. 그 QA를 왜 주나? 이거 만들기 전부터 QA를 해야지.
클로즈부터 주시든가. 클로즈 베타. 알파부터. 뭐, 아니, 프로토타입 버전부터 주시든가.
초창기부터 그 세팅 자체가 좀 될까? 이거는, 그러니까, 뭔가, 디테일을 잘 살려서 만든 이런 게 아니고, 저희가 보통 게임음악을 평가할 때, 그 음악 하나하나의 완성도가 높다, 낮다, 뭐, 진짜 웅장한 노래들, 진짜 돈 많이 쳐바른 노래들, 아바타 같은 경우에 제가 음악을 칭찬했던 부분들이, 곡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배경이라든지 그런 상황하고 되게 잘 어울리는 곡들을 적재적소에 잘 썼거든요. 우리가 음악, 게임음악 평가 때는 항상 그 상황에 적재적소에 잘 들어갔느냐 아니냐 요걸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창세기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음악이 겉돌아요. 슬픈 장면에서도 똑같은 음악. 뭐 비장한 장면에서도 똑같은 음악. 뭐 전투 장면에서도 똑같은 음악. 이런 식이니까 음악이 그냥 음악을 따로 게임 따로 이런 식으로 겉돌아 버리니까 그러니까 음악 자체만 보면 뭐 그냥 들을 만한 음악들이에요. 아주 나쁜 음악은 아닌데. 그러니까 뭐 작곡을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걸 잘 써 먹어야 되는데 진짜 엉망으로 써 먹어져 있고 뭐 배경하고 이 그런 사운드 이펙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기술 쓸 때의 사운드 이펙트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너무 성의 없이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좀 커요. 그렇습니다.
아 답답합니다. 저는 이 게임 하면서 진짜 아 이게 음악이 사실은요 아까 계속 음악 얘기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게 졸은 이유가 음악 때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음악이 너무 자기 편한 자장가적인 음악들이 너무 많어. 그리고 대사들도 다 이펙터 있는 대사들, 좀 강하게 해야 되는 대사들도 전혀 와닿지 않게 됐기 때문에 제일 문제는 사실은 음악이에요. 음악 때문에 졸린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포르자 5를 왜 그렇게 욕을 했는데 자동차는 달리고 있는데 클래식이 나와. 졸려 뒤져요, 클래식 나오면. 그러니까 이게 아 너무 좀 아쉽다. 아, 너무 아쉬워, 진짜 개인적으로.
그리고 아까 저 노우미님은 스토리 만족한다고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대하 서사, 이런 역사극, 이런 거 나온 거에서는, 아까 파이널 판타지 계열들, 파판 12, 파판 16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 이런 식의 역사극에 대한 부분에서 제일 재밌게 즐겼던 것 중에 하나는 파이널 판타지 택틱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칩니다. 정말 뭐.
그건 맞아.
반의 반도 못 미쳐요. 그래서, 너무 큰 기대,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하도 스토리 좋다 얘기하니까, 너무 큰 기대 가지고 즐기지는 마시고요. 그냥 적당하게 뭐 그냥 봐줄 만하다 정도라고 생각하고 구입하시면 되고 보통은 저희가 국산 게임은 그래도 이제 국산 게임이니까 그래도 한번 즐겨보세요. 한번 사보세요 이렇게 하겠는데 어차피 이 게임은 제작사가 이미 문 닫아버렸기 때문에 뭐 창세기 전에 대해서 애착이 있는 사람들은 구입하시도록 하시고요. 아닌 사람들은 그냥 신경 끄셔도 됩니다. 그냥 그 정도. 그러니까 그렇지. 저희가 게임 평가할 때 우장 게임 평가할 때 피해 거절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산나비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리뷰를 하면서 국산 게임이니까 그래도 괜찮아. 국산 게임이니까 좀 가산 좀 주고 우린 그런 거 없습니다. 게임은 게임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산나비를 우리가 국산 게임이라고 해서 점수 높게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체로 진짜 잘 만든 게임이에요. 그런데 창세기전은요. 솔직히 말하면 국산 게임이 아니었고 창세기 전에 대한 추억이 없었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그 카노님이 안 보내줬으면 안 했어. 씨. 어?
아니 카노님이 안 보내줬으면 난 하긴 했을 텐데 그래도 창세기 전이니까.
난 안 했어.
워낙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하긴 했을 텐데. 아
위구님 여기서 중급하시면 안 돼요.
자 그렇습니다.
럭키쌤님이 제작사가 날아가 버리는 엔딩까지 진짜 완벽이라고. 완벽한 지금, 엔딩을 보는. 네.
방울토미도님이 말씀하신 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게 원래 외전하고 그 3, 파트 1, 파트 2까지가 가야 스토리가 다 끝나는데.
맞아.
저도 결국 맞아. 우리가 이걸 못 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창세기 전, 회색이 전용. 참 많이 기대했던 게임. 이기도 하면서 많이 우려했던 게임이기도 한데 기대를 저버리고 우려대로 나온 부분이 많았던 게임이라서 너무 아쉽다. 이제는 그 이런 클래식 작품들에 대한 리메이크 아니면 새로 만들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리부트가 됐든 그런 기대감조차 가질 수 없게 만들어버린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라인 게임의 또 그 무책임한 모습도 너무 화가 나는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그런 게임이었던 창세기 전 회색의 잔영 여기까지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마프상 제367화 수면블루는 양반이었다. 창세기 전 회색의 잔영편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저희가 1월달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했는데 벌써 1월 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들 여기서 파시면 안 된다니까요, 윈구님. 그렇습니다. 자, 수면 불러는 양반이었다. 창세기 전 회색의 전형 367화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좀 더 재밌고 알찬 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토리 감사합니다. 재밌어요. 저기 흑태자 재밌습니다. 네, 흑태자 나올 때까지 창고에 한번 해보세요. 나나 못해요. 나
저는 그래도 절반은 넘겠습니다.
절반. 네, 빠이요. 네,
빠이빠이요.